에머슨 파스텍이란 미국 목사님께서 미국 사람들, 미국 교인들이 이 교회 가는 네 가지 이유, 동기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첫째는 생활 습성이나 관습 때문에 교회를 다닌다. 두 번째는 어떤 목사님의 설교 때문에 그 설교를 듣기 위해 교회를 다닌다. 셋째는 교회가 좋은 곳이니 그곳에서 좋은 사람들과 네트워킹을 이루어서 사회인으로서의 우리가 살아가는 데에 도움을 얻기 위해 교회에 나간다. 네 번째로는 일시적인 위안을 얻기 위해서 교회 나간다. 9/11 우리 그 많은 분들이 참으로 그 기억을 하실 텐데 9/11 이후에 교회가 미어 터졌습니다. 그 어려운 가운데 무언가 붙들고 싶은, 붙잡고 싶은 하나님의 위안을 얻기 위해 교회에 많이 모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동기들이 교회에 나가는 이 주체적인 이유는 될 수 없습니다. 교회는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나의 영혼을 주님께서 사랑하셔서 구원해 주셔서 새로운 삶을 허락하셔서 이제는 그 은혜 가운데 삶의 새로운 방향이 정해지고 새로운 가치관으로 살아가겠다는 이런 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두운 세상에서 마지막 소망이라 하면 교회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구원의 방주라 불리우는 교회, 이 안에 세상에 없는 것이 있다고 하면 생명이 있습니다. 구원의 방주 안에는 참으로 때로는 냄새나고 더럽고 시끄럽다 할지라도 밖에 없는 것이 있다면 생명이 있습니다. 구원의 방주라 불리우는 교회 안엔 사랑이 있어야 하고 기쁨이 있어야 하고 누구도 주님 앞에 나올 때에 반겨주고 영접해주고 품어주는 것이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이렇게 좋은 교회, 세상의 마지막 소망인 교회, 구름대와 같이 사람들이 좋은 곳에 모여야 하는데 요즘 교회 상황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설명하지 않아도 교회는 계속해서 감소되고 교인 숫자는 감소되고 있고 교회는 참으로 무력해지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가난한 성도라 불리죠. 교회 나가던 사람들도 이젠 교회를 나가지 않겠다는 사람, 가나안 성도라 부른다고 합니다. 거꾸로 하면 안 나가 성도라는 겁니다. 교회가 세상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젠 세상이 교회를 걱정해 줍니다. 제가 LA 있을 때도 제가 좀 힘든 교회에 있다 보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이런 뭐 사회에 뭐 교회 다니지 않는 이런 분들이 저한테 가끔 물어, 요즘 교회 괜찮냐고. 거꾸로 된 것 아닙니까? 우리가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며 세상에 영향을 주며 세상을 변화시켜야 하는데 세상이 교회를 변질되게 만들어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걱정해 주는 이런 시대가 됐다는 것입니다. 많은 교회들이 본질에 대해 말하고 있지만 사실 소극을 들여다보면 이것이 교회가 어떻게 보면 살아있는 생물체, 오르가니즘이 되어야 되는데 하나의 기업처럼 오르가니제이션이 되어서 운영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이 기업의 목적은요, 이윤 창출입니다. 이 프로핏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더 크게, 더 많이, 더 멋지게 를 더 교회의 목적으로 삼고 있지 않는가. 주님의 교회들끼리 경쟁자처럼 참으로 교회인들을 뭐 이게 뺏긴다는 이런 이야기가 오고 가고, 여러분 우리가 살 길은요, 교회가 살 길은 주님의 본질로 돌아가는 일인데 우리가 새로운 프로그램이 아니요 더 좀 잘해보려는 이런 뭐 새로운 방법을 찾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다시 우리가 그 본질로 돌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무력해졌다는 것은 세상이 악해져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 때에도 세상은 악했습니다. 참으로 죄인들이 그 북을 아주 들끓는 그런 사회였습니다. 그러나 이 교회가 무력해지고 무능해진 이런 이유가 있다면 사실 교회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고 가셨는데 우리의 책임이 아닌가, 우리를 다시 한번 돌아보는 이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때에도요, 예수님 사역에 방해놓은 사람들이 죄인들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시고 참으로 하늘나라의 진리를 전하실 때의 방해꾼들은요,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소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달달 외우고 있다는 이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의 사역의 방해꾼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오늘도 누구든지 주님께 나오는 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품어주겠다고 말씀하시는데 문턱에서 그들을 오지 못하게 막고 있는 자들이 우리가 아닌가, 다시 한번 생각해보며 회개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계신 그곳은요, 항상 사람들이 많이 몰려왔습니다. 광고하지도 않으셨고 특별한 프로그램도 하지 않으셨는데 예수님이 가시는 그곳은 어떻게 알았는지 사람들이 몰려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요, 새로운 프로그램, 새로운 방법을 찾는 이것보다는 주님의 마음을 다시 한번 헤아리며 주님께서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이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예수님께서 바닷가를 거닐세 많은 무리들이, 큰 무리가 예수님께 다가와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거기에서 하나의 해프닝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인데 이 이야기 속에 참으로 누가 교회의 멤버십을 가질 수 있는가, 이 자리에 나와서 앉아있을 수 있는 자격이 어떤 자격을 갖춘 사람들인가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리마인드 시켜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4절 말씀 한번 우리 같이 보도록 할까요? 시작. 또 지나가시다가 알포의 아들 레위가 세간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님께서 세관에 앉아있는 사람을 지나가시다 부르십니다. 이 세관이라는 것은요, 지금 뭐 세관과는 조금 다릅니다. 유대인들이 증오하는 곳이 이 세관이었고 참으로 증오의 대상이 그 이 세관에서 일하는 세리였습니다. 유대인들의 법에 의하면요, 이 세리는 죄인 취급하였습니다. 세리는 강도나 가늠하는 자의 등급으로 취급했습니다. 이들은 이방인 노예들과 마찬가지로 이 무슨 뭐 사건의 증인으로 쓸 수도 없는, 진술할 수도 없었습니다. 이들은 반역자, 매국노라 불리우며 돈을 챙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로마 정부를 위해 세금을 걷는데 로마 정부에서 정한 그 세금보다 더 자기가 머리를 써서 방법을 연구해서 더 걷어서 자기 주머니를 챙기는 것이 그때 관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는 원수 같은 존재요, 쳐다보기도 싫은 존재요, 죄인 중에 아주 괴수로 여기는 이런 사람들이 세리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세관을 지나가시면서 거기에 레위란 이름을 가진 이런 세리를 주님께서 부르십니다. 이 사람은 어떻게 보면 사회적으로 고립되고 종교적, 도덕적으로 모든 면에서 고립되고 버림받은 삶을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에게 한 가지 자랑할 것이 있다면 돈이었습니다. 돈은 확실히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에 다른 세리가 또 나오죠. 삭개오라는 사람이 나오잖아요. 삭개오도 세리로서 참으로 많은 돈을 챙겼습니다. 고립되더라도, 내가 버림을 받더라도 나는 이 내 가진 직분으로 부자로 살아가리라 라는 이 인생의 목적은 단 한 가지였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다 업신여기고 그런다 할지라도 돈만 있으면 돼 라는 이것이 그들의 생각이 아니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이런 레위에게, 이런 사람에게 참으로 인생의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돈만을 위해 사는 이 레위에게 주님께서 나를 따르라 초청하십니다. 여러분 얼마나 무시무시한 말씀입니까? 아무도 그를 쳐다보기도 싫어하고 지나가면서 욕하던 이런 존재를 주님께서 부르십니다. 제자로 부르셨다는 말입니다. 한번 따라와 볼래가 아니었습니다. 따르라. 이 따름에 있어서는 분명히 잠깐 따르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따름의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따름에는요, 이제 내가 이 돈 갖고 편안하게 주님을 따르겠다는 이것이 아니라 영광의 길이 아닌 고난의 길이라도 따라야 한다는 그런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이 부르심에 응한 자들에게 있어서는요, 우리가 부르심과 함께 떠남이 있어야 합니다. 버림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이가 엄마 이제 탄생하면서 엄마의 배를 떠나야 합니다. 그곳이 따뜻하고 보호받고 아주 편한 곳이라 하여도 떠남이 있어야 새로운 삶이 시작하는 것처럼 부르심 가운데 주님께서 앉아있는 레위를 부르시는데 그가 일어나 따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앉아있던 우리의 삶에서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는 그 안락한, 편안한, 내가 지금까지 목적으로 삼아왔던 그 삶에서 떠남이 있어야 됩니다. 그 떠남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제자들도 부르심을 받았을 때의 어부로서 또 세리로서 자기의 삶을 다 정리하고 떠난다는 것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삶에 아무런 방향도 목적도 없이 살던 참으로 버림받았던 세리가 일어나 따를 때에 그의 이름이 나중에 바뀌죠. 이 레위가 마태로 변합니다. 마태란 하나님의 선물이란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태복음도 기록하고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 되었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변화받기 위해선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우리가 그 부르심에 응함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가 볼까가 아닙니다. 우리가 참으로 메마른 땅 걸어가도 그곳에서 주님의 능력을 체험하며 그곳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맛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를 부르시고 제자 삼으시려고 하시면서 그 다음에 한 일이 참으로 우리를 감동시킵니다. 15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름이러라. 예수님께서 레위 집에 가서 식사하십니다. 삭개오를 이제 나무에서 내려오라고 하신 다음에 그의 집에 가서 함께 식사하며 교제하는 그것처럼 예수님께서는요, 사람들이 버리고 참으로 이 아주 저 사람은 인간 대접도 못 받던 이런 레위의 집에 주님께서 들어가셔서 식사를 하십니다. 이렇게 사람들에게 인정은커녕 증오의 대상인 세리가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지금까지 많은 이야기를 들어왔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소문을 통해 들어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자기를 불러주시고 불러주실 뿐만 아니라 같이 그 집에 가서 식사를 하십니다. 그래서 세리가 부를 수 있는 사람들은요, 어떤 사람들이었는가 보니까 죄인들을 부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 손님을 초청할 때 그 초청 리스트가 중요하잖아요. 좀 급이 맞는 사람들을 부르잖아요. 우리와 좀 비슷한 사람들이 초청받잖아요. 세리가 부를 수 있는 사람들은요, 자기 급의 사람들이었어요. 창기, 또 죄인들, 정과자들, 뭐 이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잔뜩 모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오라 그래도 오고 싶지도 않은 곳이었습니다. 참으로 유대인이라 하면요, 그 사람을 쳐다보기도 싫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참으로 이 세상적으로 볼 때, 사회적으로 볼 때, 도덕적으로 볼 때에 아니올시다 하는 이런 사람들 가운데 주님께 계속 계십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그 장소에 있었다면 여러분의 시선은 어떻겠습니까? 고운 눈으로 보지 않았겠죠. 만약에 여러분, 제가 저 포틀리의 맥도날드에서 어느 그 이제 밤 여성과 함께 거기에 앉아서 밥을 먹고 있다고 하면 여러분 시선이 어떠시겠어요? 목사님, 저 여자 누구야? 왜 저러시지? 이러실 거 아닙니까? 꼭 그런 식이었어요. 죄인의 대명사요, 창기처럼 여기는 세리와 또 많은 죄인들과 식사하시는 예수님. 보통 사람들의 시선으로는요, 이해하기 힘든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바라보는 자들에게는 시험이 됐었을지 몰라도 예수님과 같이 식사하는 사람들에게는 얼마나 큰 영광이었겠습니까? 랍비 중에 최고의 랍비라고 요즘 한참 뜨는 예수라 불리우는 이 랍비가 많은 사람들이 그의 말씀에 변화받고 기적을 행하는 이런 능력의 랍비가 우리 집에 와서 우리와 함께 식사를 하고 있다는 것, 보통 사람도 우리를 쳐다보지도 않는 그런 상황에 있던 버림받은 인생을 살던 우리들을 함께 우리와 식사하고 있다는 이것이야말로 그들에게 있어서는 가문의 영광이요, 인생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이런 위대한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마음을 이 말씀을 통해 알려주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깨끗한 자들이 모인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스스로 의롭다 칭하는 사람들이 모인 것이 아닙니다. 깨끗하고 거룩해 보이는 사람들만 모인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요, 죄인들이 모인 것입니다. 그곳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참으로 세련됨과 우리의 조직, 아주 아름다운 조직과 우리의 짜임새 있는 이런 가운데 계시는 예수님이 아니라 우리가 도저히 우리의 신분을, 우리의 상황을 바꿀 수 없는, 우리의 죄를 아무리 내가 씻으려 해도 씻을 수 없는 이런 상황에 있는 자들이 모인 그곳에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나의 죄가 얼마나 참으로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지 깨닫는 만큼 우리는 예수님이 함께 하심에 더욱더 감동과 감격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뭐 예수님 나랑 같이 하는 거 당연한데 하면 예수님 나타나셔도 아무런 감동도 없고 변화도 없습니다. 뭐 오실 분 오셨는데 이럴 거 아닙니까? 그러나 나는 도저히 예수님과 한 자리에 앉을 수도 없는 그런 아주 죄인 중에 괴수인데 나 같은 죄인과 함께 해 주신다니 이게 은혜가 아니면 무엇이 은혜겠습니까? 이런 감동과 감격과 기쁨 가운데 주님과 함께 식사하고 있는 이런 사람들이 있었는가 하면 이 모습을 바라보던 참으로 시험받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16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 말씀 시작.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이 당시 서기관들은요 사법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란 사람에 대해 들었습니다. 무엇을 하는지 조사하러 다니고 이 꼭 우리 저 북한에 다녀오신 분들 보면은 거기에 이제 당에서 이 정해진 사람이 계속 쫓아다니면서 뭐 기록하고 뭐 하는지 계속 무슨 말 하는지 다 기록하고 다니는 것처럼 이 꼬투리 잡기 위해서입니다. 뭐 자기들이 원치 않는 이런 말 하면은 그걸 가지고 또 뭘 문제 삼으려고 이 바로 이 서기관들이 그런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따라다니는 목적은 예수님께 무엇을 배우고자 무엇을 깨닫고자 얻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끌어내리려는 이것이 목적이었다는 것입니다. 일어나는 소식을 듣고 목격하고 그들은 잘못을 지적합니다.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세리 및 죄인들과 상종 못할 사람들과 예수님께서 자리를 함께 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말은 무슨 말인가? 당신이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진짜 랍비라면 이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곳은 거룩한 곳이 아니라 너무나도 더럽고 지저분한 곳이고 참으로 당신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서 어떻게 저런 사람들과 놀 수 있냐라는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성경과 참 빗나가는 이런 생각인지 모릅니다. 로마서에 보니까 3장 10절에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3장 23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한다고. 의인도 없고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우리가 참으로 나의 거룩함과 의로움으로 도달할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의 무슨 뭐 업적으로는요 하나님 앞에 나갈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미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자유케 했다고 해방했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여기에 나와 앉아있는 것은 내가 그래도 내 인생을 지금까지 제대로 살아왔기 때문에 내가 그래도 참으로 뭐 모태신앙으로 그래도 잘했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다. 교만입니다. 100%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는 이 자리에 앉아있을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세리처럼 버림받고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이런 인생이었는데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고 거기에 나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자 아무도 없다고 한 것 나도 거기 포함되어 있습니다. 내 잘남 때문에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100%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정죄함이 없다. 결코 정죄함이 없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렇게 악하고 죄인인 것 우리를 정죄시키는 그것이 주님의 목적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과 우리와 깊은 관계를 가지며 하나님의 은혜로 더 이상 정죄함이 없고 우리가 이제 성령의 법으로 죄에서 해방되었다 자유함을 얻었다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더 이상 죄의 노예로 사는 것이 아니라 아직도 우리가 죄를 짓습니다. 그러나 죄를 용서해 주시는 주님 앞에 나와 치유받음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의사 주치의사세요. 제가 당뇨가 있습니다. 좀 약도 요즘 도목을 하고 이 초대교회 와서 마음이 참 편해졌는데 이 당뇨는 더 올라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당뇨는요 평생 갖고 사는 병이라 그러더라고요. 평생 갖고 살지만 매니지를 잘해야 된대요. 운동해야 되고 식사 이런 거 뭐 조절해야 되고 또 약도 잘 챙겨 먹어야 되고 잘 조절하면은 사는 데 지장이 없대요. 그걸 들으면서 우리 신앙생활과 똑같네. 우리는요 죄인의 탈을 벗을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는데요 우리가 아직도 세상의 찌끄러기가 우리 안에 남아 있어서 자꾸 죄를 짓습니다. 이 당뇨 치수가 올라가는 것처럼 당의 치수가 올라가는 것처럼 때로는요 우리의 어리석음 때문에 우리의 죄 치수가 자꾸 올라가요. 그러면 우리가 주님께 나올 때 주님께서 지적합니다. 요즘 치수가 자꾸 올라가네. 하나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리마인드 시켜주세요. 그러면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에 아 주님 잘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깨닫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새로운 이런 방향을 정하고 합니다. 저도 지난주에 병원 가니까 이제 의사 선생님이 계속 설명하면서 이 목사님 이제 나이가 나인 만큼 이제 심각하게 생각하시고 해야 됩니다. 아, 그 요즘 딱 돌아오자마자 그전에는 뭐 그냥 주님께 의지하고 하지 그랬는데 아, 요즘 아, 좀 조심합니다 그랬더니 떨어지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주님 앞에 나와서 내가 의롭다함 나는 괜찮다가 아니라 주님 나에게 죄라는 이 병이 있습니다. 이 불치병이 있습니다. 주님 내 능력으로 내 의로 이것을 해결할 방법이 없사오니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내가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주님 하루를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내가 영적 운동을 계속하여서 주님 앞에 참으로 다시 나올 때에 그때 조금 더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나오겠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어리석음 때문에 우리의 주장을 가만 보면 나의 깨끗함을, 정의로움을, 나의 거룩함을 앞장 세울 때가 있습니다. 가끔 우리는요 착각해요. 나의 직분이 나를 깨끗해 해줬다고 생각합니다. 난 목사니까, 그래도 목사니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그래도 괜찮게 봐주시겠지. 아니요. 목사는요 펑션이지 이것이 나의 무슨 영적 상태를 말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목사도 죄 짓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바보 같아서 신앙의 연수가 다른 사람보다 나를 낮게 만들어준다고 생각해요. 난 그래도 믿은 지 3, 40년 됐는데 모태 신앙인데 하면서 여러분 아무리 오래 믿었다 하여도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는 그 말씀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때로는 나의 성경 지식이 나의 영성이라고 착각해요. 난 성경을 많이 알고 있으니 신학교의 교수들은요 성경을 달달 그냥 뭐 외우다시피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영성을 보면요 영성이 아니올시다가 한 사람이 가끔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우습게 여기고 소중하게 보지 못하는 이유는요 나는 저 사람보다 낫다 여기기 때문에 급이 틀리다라는 이 생각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 생명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고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하자 하는데 우리는 난 벌써 믿으니까 뭐 나만 구원받으면 됐지 이것이야말로 참으로 이기주의적인 생각입니다. 현대교회가 너무 깨끗해져서 너무 거룩해져서 참으로 교회에서는 실수라는 것 또 죄라는 것을 잘 용납 못하는 것 같습니다. 어느 한 남자가 평생 교회 안 나가다가 믿는 아내를 만나게 돼서 결혼했는데 아내가 뭐 계속 나의 소원 한 가지 소원이 있다면 당신이 교회 가는 거야 함께 신앙생활 하는 거야 하도 그래서 교회를 나왔다고 합니다. 예배 시간에 잘 깜빡했는데 핸드폰을 이걸 이 사일런트를 못 해놔서 핸드폰이 울린 거예요 기도 시간에. 당황해서 빨리 끊으라고 껐는데 기도가 끝나자 이 교인들의 무서운 이 눈총이 그쪽을 향해 바라보고 있고 또 목사님도 기도가 끝난 다음에 누군지 모르지만 하면서 한마디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아내가 집에 오면서 당신 창피하게 그러면서 계속 집에 올 때 파킹 교회 파킹 떠날 때부터 집에 도착할 때까지 구박했습니다. 다시는 교회 안 나가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날 저녁 이분이 기분이 너무 안 좋아서 동네 술집에 갔습니다. 술을 마시는데 하도 기분 나빠서 막 그냥 이러다가 술잔을 엎질렀습니다. 웨이터가 와서 미안합니다. 제가 좀 잘 갖다 드리고 좀 쏘치지 않게 해야 되는데 빨리 냅킨을 갖다 줬습니다. 그러자 금방 이제 청소하는 분이 걸레를 가지고 와서 엎지른 것을 다 치워줬습니다. 이 바텐더가 와서 don't worry, we all make mistakes. 우리 다 그냥 실수하잖아. 그냥 걱정 말라고. I'll get you a new one. 새 거 갖다 주겠다고. 예, 그리고 돈도 안 받고 그냥 새로 술을 갖다 줬습니다. 그분이 그 바를 하루 저녁도 빠지지 않고 매일 출석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급이 같은 사람들이 모인 곳입니다. 우리의 급은 죄인이란 급입니다. 우린 다 죄인이에요. 다른 사람의 삶에 어려움과 고통이 있다고 하면 그것을 무슨 비리 삼아서 그 사람을 정죄하고 그 사람을 도마 위에 올려놓고 이르는 것은 참으로 어떻게 보면 우스운 일입니다. 머무둥개가 머무둥개한테 뭐라 그런다고 나도 죄인이면서 안 그런 척 한다는 이것은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모릅니다. 요즘 우리가 사는 사회 그리고 교계를 시끄럽게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동성에 관한 이 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클린한 것처럼 난리 법석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올바로 알아야 합니다. 교회는요, 동성애자를 정죄하고 그들을 미워하는 이 상황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해줘야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죄인 것을 우리가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금하고 계시다는 것은 분명히 알려주되 그들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을 우리가 위해서 기도하되 그들을 정죄하고 교회에서 몰아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참 이상하죠? 동성애에 대한 이런 것을 굉장히 하나님께서 이제 앞으로 심판하고 이러겠다고 이야기하는데 저도 동성애가 참 거기 반대하고 앞장서서 그러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들에게도 복음을 전할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을 버리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영어에 그런 말이 있죠. Don't throw out baby with the bathwater. 아이를요, 더러운 아이를 목욕시켰는데 그 더러운 목욕물을 버리면서 아이까지 버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상한 것은요, 동성애뿐만 아니라 이 한국 교회에 참으로 이 큰 문제들이 이 불륜관계와 혼전동거나 혼전섹스나 이런 것들 이야기 안 합니다. 왜 그런가 생각해 봤어요. 왜 이렇게 동성애에 대한 이렇게 우리의 자신감을 가지고 일어나 가만 생각해 봤더니 이 불륜이나 혼전 동거나 혼전 섹스 이런 것들은요 내가 자신이 없는 거예요. 나도 해당되거든요. 나도 질 수 있는 이런 죄. 그런데 이 동성애는 이거는 확실히 내가 안 질 수 있어. 이것만은 자신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을 던지는 거예요. 교회는요 죄인이 주님께 나와 주님의 말씀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받아서 더 이상 내가 죄 가운데 거하는 삶이 아니요 죄인 것을 깨닫고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용서받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것이 교회가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이렇게 이상한 눈으로 정죄의 눈으로 바라보는 이 사람들을 향해서 17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 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 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 식탁에 조인할 수 있는 자격이 뭔가? 우리가 예수님이 베풀어 주시는 그 식탁에 우리가 참여하기 위해서 자격을 갖춰야 합니다. 그 자격은요, 병들은 자라야 합니다. 내가 병이 있다라고 믿는 사람, 주님의 식탁에 앉을 자격이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이라고 인정해야만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죄가 없는데 왜 예수님이 필요합니까? 예수님의 오신 목적은 우리의 죄를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일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셨는데 내가 죄가 없다 그러면 예수님 필요 없어요. 내가 병든 것을 깨닫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그 식탁에 앉으라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치유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오늘도 부르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여러분 세상을 살다 보면 무거운 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행복을 꿈꾸며 결혼했는데 결혼이 너무나 힘듭니다. 지옥 같습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좀 제대로 키워보려고 자녀들을 잘 양육하려고 했는데 사춘기를 들어서면서 또 대학을 떠나면서 우리의 마음대로 안 되고 뭐 오죽하면은 세상에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게 골프하고 자녀들이라고 뭐 이런 말까지 나오겠어요. 그만큼 우리에게는 무거운 짐들이 있습니다. 이런 짐들 가지신 분들 You are welcome in our church. 우리 교회에 꼭 나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 가짐과 함께 우리는요 우리가 불편해야 누군가 축복받습니다. 우리는 내 기준에 모든 것이 나의 기준에 맞춰서 내가 편해야만 이것이 그냥 용납이 되고 내가 불편하면 막 컴플레인 합니다. 아틀란타의 제 친구 목사님이 미국 교회를 굉장히 싸게 사셨대요. 그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아주 부촌에 있는 아름답게 지은 교회인데 그 교회를 아주 헐값에 사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그 교회가 한때는 그 부촌에서 부자들이 모이는 교회로 알려진 교회라고 합니다. 그런데 새로 오신 목사님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물질을 허락하신 축복하신 그 이유가 있다면 참으로 어렵고 힘든 자들을 섬기라고 해주셨으니 우리가 그들을 섬깁시다 라고 이 운동을 시작하셨는데 그 운동을 시작하시면서 이제 노숙자들 뭐 이런 사람들을 교회에 초청하고 불러들이기 시작했어요. 이론적으로는 아 맞습니다 그래야 합니다 성경에 그렇게 예수님께서 하셨지요 했지만 진작 그런 일이 일어나고 나니까 우리 교회 안에 이 노숙자들이 들어와서 거기에서 같이 밥 먹고 그러니까 냄새도 나고 지저분하고 하니까 한 가정 두 가정 떠나다가 몇 년 지나니까 교회가 문 닫을 이런 상황까지 왔다고. 그래서 그 교회를 아주 헐값에 그냥 자기들이 받았다고. 예수님이 만약에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오신다면 여러분 예수님이 오셔서 새로운 운동을 시작하신다면 여러분 우리 교회는 참으로 어떤 층에 있는 사람들 어떤 급을 갖춘 사람들이 오는 교회입니다가 아니라 참으로 세상에 소외받고 버림받고 세상 사람들이 보면서 손가락질하는 이런 사람들이 이 자리를 채우기 시작한다고 하면 여러분 어떡하시겠습니까? 불편해지시겠죠? 우리의 불편함이 있어야 누군가의 축복이 된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손해는 누구에게 축복이 되는 것처럼 나의 불편함은 누구에게 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관에서 2부 3부 예배 오랜만에 영상으로 설교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 교육관에는 매주 영상으로 말씀을 듣습니다. 2부 3부에 오시는 분들 이 영상을 보시면서 좀 불편하실 거예요. 아 그래도 앞에서 강단에서 꼬무작거리는 목사가 있어야 그래도 은혜가 되는데 그래서 이런 얘기도 했어요. 여기 그냥 우리 부목사님 올라오셔서 그냥 서 있으라고 설교할 때 누구라도 보여야지. 우리의 불편함은요 누구에게 축복이 된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치료자 우리의 영적 의사로 등장하십니다. 우리는 환자입니다. 한번 치료받았다 하여서요 다른 병이 생기지 않는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같은 병에 면역이 생겼다 할지라도 다른 바이러스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한번 은혜 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매일매일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의 식탁에 앉아서 주님의 새로운 은혜를 사모하며 더 멋진 은혜, 더 참으로 깊은 넓은 은혜를 사모하는 이런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 받은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은혜 받은 사람은 주제 파악을 한 사람입니다. 내가 어떤 인간인지, 나는 죄인인데 나의 죄를 주님께서 용서해 주셨으니 도저히 내가 용서받을 수 없는 자격을 갖추지 못한 나를 용서해 주셨으니 은혜지. 이 은혜 받은 사람의 특징은요 정죄함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 정죄하지 않습니다. 저 사람 왜 저 모양이야, 저 사람 왜 저래. 은혜 받지 못하면요 자꾸 나와 비교해서 나보다 못한 사람은요 정죄합니다.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할 때였습니다. 자기 서재에서 준비하고 있는데 마귀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종이에 가득 쓴 것을 루터에게 보여줍니다. 보니까 자기가 과거에 지은 모든 죄를 기록한 리스트였습니다. 이제 너무 오래돼서 자기도 잊어버릴 만한 이런 죄들이었는데 어떻게 기억했는지 뭐 컴퓨터에 저장한 것처럼 쫙 써서 마틴 루터 과거에 지은 죄들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돌려서 다음 뒷장에 보니까 요즘 지은 죄를 또 다 기록해 놓았습니다. 아니 발뺌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루터를 향하여서 이렇게 묻습니다. 이 기록이 모두 사실이냐? 루터가 보니까 사실이에요. 그렇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이때 마귀는 루터를 향해 손가락질하며 말합니다. 이런 더러운 녀석이 무슨 종교개혁하겠다고 앞장서서 웃기지 마. 너나 제대로 살아. 너희 죄값 어떻게 할래? 이때는 루터가 아무 할 말도 없었습니다. 머리 숙이고 힘없이 앉아있는데 그 뒤에서 분명히 들리는 부드러운 음성이 있었습니다. 루터야, 내 모든 죄를 내 피로 다 씻었다. 너를 정죄할 자는 아무도 없다. 이 음성을 듣는 순간 루터는 정신이 들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는 그 말씀이 기억났습니다. 그리고 새 힘을 얻어 그는 외치면서 책상에 놓였던 잉크병을 병에 던지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다. 누가 나를 정죄할 것이냐? 라고 할 때에 마귀가 어디론지 사라졌다라는 이런 글을 적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죄인으로서 주님 앞에 나오지만 이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할 때에 그 테이블에 앉아서 주님과 함께 식사하는 그 순간 우리의 죄는 주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품어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내가 나에게 나왔으니 너는 내 아들이다 딸이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만 이 테이블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번에 저희들이 6월 16일 날 한생명 초청주일이요, 이것이 저는 이벤트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번에 참으로 내가 기도하면서 이분을 위해서 참으로 주님의 복음을 이분도 주님이 앉아계신 그 식탁에 나오기를 간절히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이번이 아니라 할지라도요 여러분, 내 평생을 두고 그분을 위해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한 영혼을 사랑하는 것은요 이벤트가 아닙니다. 우리가 그 영혼을 사랑해서 그 영혼이 주님 앞에 나오는 그 순간까지 그 시간까지 우리는 끝까지 그를 위해 기도하며 힘을 쓴다는, 왜냐하면 내가 그 테이블에 앉아봤더니 너무 좋거든요. 너무 좋아서 당신도 좀 여기 와 앉아봐. 그렇게 혼자 힘들어하지 말고 혼자 괴로워하지 말고 나와봐. 여러분, 나오시는 분들 정죄하지, 저 사람 옛날에 이런 사람이었어. 그런 사람이 주님 앞에 나와 변화받으면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얼마나 큰 영광이겠어요. 우리의 과거를 우리에게 너 책임져라 하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의롭고 미쁘신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겠다는 그 말씀 기억하시고, 여러분 우리가 나를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레위가 마태가 된 것처럼 죄인이 주님의 아들이라 딸이라 불리우는 이런 자리까지 임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에게 우리의 죄를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며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라는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식탁에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운 그 감격과 감동에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이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